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연결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가 아무리 개별화된 시대, 개인화된 시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존재로서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의 삶이 편리하죠. 하지만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연결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죠. 관계의 깊이는 다르죠.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저희들은요, 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드러낸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너와 나는 다르다고 여기고 무례하게 다가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공개적인 신앙 고백, 이것은요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신 윤대영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 한 번은 해외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통계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부모님들께 원하는 것이 뭐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답을 들었겠죠. 대답을 들은 후에 이제 부모님들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부모님들의 대답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예상했어요. 엄마, 아빠가 시간을 내서 나랑 더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대답은요, 이런 대답이었다고 해요. 엄마, 아빠가 좀 행복한 얼굴로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행복하다면, 그리고 즐겁다면, 아이들도 그 인생을 기대하고 그 인생을 경험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내 친구는 저러지 않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교회가 뭐가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그 동행의 경험이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지도자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인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설의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왕위 계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의 중심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의 삶은요, 육체적으로는 이불을 덮어도 따스하지 않은 상태, 아주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난과 그 훈련을 통해 경험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다윗은요,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다윗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그 연설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드러난 다윗의 신앙과 삶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윗의 신앙 첫 번째는요,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다윗의 마음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평안히 궁 안에 거하게 할 때였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좋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소망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이 마음을 기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그러면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의 후손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단 선지자가 그대로 이제 다윗에게 전했겠죠. 다윗 언약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거절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도요, 그 주제보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단락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막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합니다. 부활은 무시합니다. 죽음에 집중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도 그랬어요. 사실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는 다윗의 언약,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건축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다윗의 소원, 다윗의 관심은요,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거절의 이유도 알려주시긴 했어요. 많은 전쟁으로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이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너는 안 돼! 여기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거절의 속상함과 서운함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거절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나의 현실을 붙잡은 것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제가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사역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어요. 걸어서 한 15분 정도의 거리였거든요. 근데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양옆에 세워져 있는 차들이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속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이 차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차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반떼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차 타고 다니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뢰습니다. 사실 차를 유지할 능력도 없었어요. 이유도 없었습니다.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갖고 싶었습니다. 조금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순전히 나를 위한 나의 이기적인 기도였죠. 하나님은 당연히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희들의 기도가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생각보다 나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잘됨, 나의 형통, 나의 편함, 나의 축복.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나의 가정의 축복, 나의 자녀들의 잘됨,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사는 것.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 저변에는요, 내가 인정받진 않을까, 나의 명성이 드러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망이 있었어요. 관심도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요 기다린 것입니다.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지금 당장 말씀이 필요하다면, 응답이 필요하면 바로 응답하시고요, 더 급하시면 어떻게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무응답이죠. 그런데 그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기다리라는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순종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러한 순종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신뢰함으로,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의 신앙 두 번째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4절의 시작이요,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데요,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요 yet 또는 howbeit 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면 단순히 대조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성과 놀라움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도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소원, 성전 건축에 관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그 큰 은혜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일개 목동 출신인 자신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유다 지파의 머리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일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다윗의 위치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위치가요 지금 막 왕이 된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을 막 다스리는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왕권을요 확립해야 되는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그 왕됨을 합당하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이 왕이요 원하면 얼마든지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스스로 자기는 정말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 가운데 막 승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만이라는 싹이 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시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번제를 사울 왕이 대신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사울은 좋은 양과 소는 남기고 심지어 아각 왕까지 살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승리가요, 교만이라는 이 싹을 트이게 되었고요. 이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함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사울과 같이 엇나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교만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엎드러졌죠. 하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며 나는 종임을,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은요, 은혜로 시작했지만 교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삶이요, 우쭐대는 삶,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삶이 바로 교만한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를 의지하는 것, 나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바로 교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신이 서서 주인인 양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작은 선택, 이번에는 괜찮겠지라는 그 한 번의 선택이 교만이라는 싹을 틔우고요, 하나님과의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패망의 선봉은요, 바로 교만입니다. 다윗은 교만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신앙 마지막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의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방금 읽은 이 2절과 그리고 이어진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순서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료도 준비했는데 3절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대상 17장과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건축 자체에 대한 것은 바로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를 준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시간 순서로가 아닌 인간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대조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바로 2절과 3절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다윗이요, 자신의 아들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요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 촛대가요 옮겨졌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니 솔로몬이, 당시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했습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요, 건축 자재와 공사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까지 준비했습니다. 지침서까지 준비했습니다. 기술자와 인력 또한 준비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을 조직화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윗은요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22장 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성전 건축은요 단순히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기 위한 다윗의 마음이 담겨있는 다윗의 그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 우리는 어떠합니까? 손해보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모였잖아요. 나의 만족, 나의 소원을 이루는 자리가 혹시 이 자리는 아닌지요?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없으십니까? 세상의 강요 또는 위협에 타협하는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저 그런 신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촛대를 옮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다윗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 하나로 만족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다윗은 왜 그렇게 성전 건축에 목을 메었을까? 바울의 삶을 보면요, 복음에 미쳤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다윗도 성전 건축에 미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이 열심을 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행동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찌 아니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바로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곳이라.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이라는 이 단어를 시제를 살펴보면요,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요구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구한다라는 단어의 시제 또한 보면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정리하면요, 다윗은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원하는 딱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고백이에요. 단 한 가지 소원이옵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윗의 평생에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어제의 사랑, 오늘의 사랑 어떠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책을 읽으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간증 이야기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사랑스러운 아주 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딸이 목사님께 막 달려오더니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의 품 안에 콕 안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목사님의 얼굴에 사정없이 막 뽀뽀 세례를 막 하는 것입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딸아,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스러운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빠만 있으면 돼. 저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요, 사실은 정말 모든 것을 포함한 엄청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삶, 정말 예수님이면, 우리 하나님이면 만족한다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다윗,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한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다윗은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인 연설을 할 때도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